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문서선교를 하는 그 진례등대를 만들고 또 제작하면서 한 주일 뭐 내내 그냥 여러분만 생각했다고 하면 그건 좀 과장된 말이고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또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이 우리 이분들에게 큰 첫째는 위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바르게 또 진실되게 전하던 우리 전한우영 목사님이 섬기시던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이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은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의 피로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꼭 필요한 격려와 위로와 권고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계속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과 시험을 당하나? 그래서 어떤 분은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런 제목의 책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제발 내게만은 시험과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인간 중에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또 성경에 가까운 그러한 그 말씀에 가까운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과 같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탄처럼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절대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지는가?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 범죄 뒤에 보면 반드시 자기 분수를 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탐심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이 사람들 마음에 있을 때 그 욕심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면 죄도 없으시고 욕심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시험을 당하셨는가? 좀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이었을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는 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주장들은 다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가 되고 결국은 많은 그러한 그 성경에 대한 토론과 또 성경 연구 결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시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곧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아무런 그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탄의 시험을 당하도록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대신 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시험을 통해서 당하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고난을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그 죄의 짐으로서의 사탄의 시험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아카페 쉬운 성경에는 이 사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전혀 사탄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비록 인간 자신의 욕심과 죄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똑같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것을 대신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스스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고 체험하시므로 사탄의 시험에 빠져 고통당하는 우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대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으며 또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탄에 당하신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구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픈데 먹으라는 것이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인성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제가 10일을 금식한 경험이 있는데 금식을 하다 보면 3일 정도가 가장 힘듭니다. 3일 정도. 3일 정도 지나면 가장 음식이 생각나고 못 견딜 정도로 가슴도 쓰리고 심지어는 배도 아프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머리도 아프고 하여튼 3일이 고비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사실 배고픔의 고통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후에는 돌도 떡으로 보일 만큼 아마 음식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생육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자손을 번식하려는 그러한 욕구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식욕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 먹지 못하면 먹을 것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육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언제나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의 욕구,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식욕, 그 다음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개인적인 생존을 가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불안과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사탄은 바로 이 같은 인간의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틈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 사탄 유혹을 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고프면 음식을 잡수셔야만 하는 그러한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물가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시면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읍에 나가서 그 마을에 가서 음식 먹을 음식을 사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셨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바로 이렇게 연약할 때에 굶주림의 고통에 빠져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면 이 돌을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너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데 왜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참고 있느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그런 떡을 만들어서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 메시아로서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라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때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100% 죄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내려가서 그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그 죄의 고통과 형벌을 내가 그대로 감당하면 내가 죄의 속죄의 제물이 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은 것으로 하고 너를 믿는 자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행위의 언약이죠. 그걸 지키라. 그러면 너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지금 떡을 만들어서 육체의 주린 배 고통을 채움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메시아의 사명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이 같은 유혹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울 굶으면 뭐 다만 넘는 사람 있나 그런 우리 속담이 있죠. 사울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정직도 양심도 약간 잠깐 덮어두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면면하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정직한 것도 좋고 양심을 지키는 것도 좋고 너도 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타협을 사단이 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땅을 두드리면서 울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신명기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육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영이 살아있으면 육신이 죽었다고 해도 그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 죽어있으면 그 육신은 살아있다고 해도 그는 죽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산자냐 죽은 자냐는 그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은 먹어도 결국은 육신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굶주림 곧 죽은 것만 같은 고통 중에서도 사탄과의 타협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굶주림이 인간의 육체에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질병과 사고가 우리의 육체를 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음식을 먹고 한 이틀을 복통으로 먹여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뭐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뭐 엎드려도 아프고 이건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야, 그 사람이 병들거나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렇게 고통에서 좀 하루 빨리 좀 한순간이라도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마음이 상할 때 또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뭐 거의 없지만 미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고통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을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이니 죽으면 죽을 것이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사탄의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죠?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섯 번째 성경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이 지금 무엇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탄은 성경에 뭐 깜깜하고 성경하고는 담싼 그런 존재처럼 우리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뭘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느냐? 성경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요. 오늘 성경을 바로 믿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내신 예수님 앞에서 참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그러죠. 바로 사탄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자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더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전하령 목사님 이곳에 제가 알기로는 십수년을 목양을 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편 91편 말씀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 틀린 말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인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했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의 그 말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말씀대로 해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독을 마시고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상황에서 독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 정말 죽나 안 죽나 이 말씀이 정말 진짠가 가짠가 한번 내가 실험을 해서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독을 마셨으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한 분, 중앙교회 있을 때 서만수 선교사님이라고 그때가 1968년이니까 아주 한국에서 선교사는 이름조차도 생소할 때 충현교회에서는 아주 그 정식으로 생활비를 다 대서 인도네시아에 1968년 상당히 오래됐죠. 뭐 한국교회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외에 그렇게 선교사를 받아요. 근데 선교사 파송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어두웠던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었어요. 그 부족이 있었어요. 그 서민스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지역 내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 끔찍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희생도 되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서 선교사님이 실제로 간증을 교회 와서 간증한 이야기. 어떻게 어렵게 그 다른 부족의 중간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들의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실인종들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을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음식을 주어서 이 음식을 먹고 죽으면 이거는 신이 우리와 친구로 삼지 말라는 그런 부족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죽지 않으면 신이 우리와 친구로 사귀어도 좋다는 그런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거기는 물론 독이 들어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적이죠. 쥐를 구워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독이 들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족 마을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는데 이 무슨 후드처럼 목에다 거는 무슨 표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 이것을 목에다 걸고 들어오면 당신은 안전하게 언제나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받았어요. 그래 결국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선교사는 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죽지 않았어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물이 풍부한 애굽 땅에서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이 다 이 황폐한 이 황량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말라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물을 내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여섯 번째 성경구절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이더라.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 사건을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또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시험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에 빠뜨리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똑같은 거예요. 무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저도 기도하려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정말 알맹이만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맹이만 남아있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좋은 목사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연하시는가? 저도 좀 그런 퀘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민수기 17장 7절에 모세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다 하면 하나님이 이렇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면 누가 와요? 사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불신을 낳게 되고 불신은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뭐 조금 연장해서 10년, 20년 더 살든지 아니면 뭐 빨리 불러가시든지 언제 우리는 끝날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좀 고독하다고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해 못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확인해 보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만을 쫓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다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따르는 이적만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었고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하루아침에 둘러엎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 신앙과 메시아관에 딱 맞는 방법이 뭐예요? 딱 맞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성공하면 그건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어떻게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한 번만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달려와서 내 발을 붙들어서 발이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과정 그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 한 번만 내가 주하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너를 메시아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떠받을 텐데 어떠냐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의 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왜 생명을 이 땅에 그대로 연장시켜 놓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꼭 기적과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 암흑의 목사, 아 그렇게 뭐 힘들게 뭐 할 거 있어. 한번 멋있는 이벤트를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말이야 짱 하고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 텐데 그건 뭐 고리타분하게 뭐 진리를 파수한다 그러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뭐 말씀대로 전한다 그러고 그거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냐. 사람들의 인기도 없는데 그렇게 타협을 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일곱 번째 성경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약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므리바 사건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의도를 무시하고 인간의 목적과 필요를 채우려는 동기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뭐냐?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은 예를 들려면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단들이 그렇고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나 잘못된 성공주의 신앙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복받는 길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성공의 길을 강론을 합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전하령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듣는데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 가운데 한 사람.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우리 여덟 번째 성경 구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해 보라는 시험. 그렇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은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끌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보라는 시험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쫓아다녀요. 무슨 훈련이란 훈련은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많이 교회당 안으로 끌어들여서 모으라는 거예요. 우리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죠. 처음에 개혁주의 신앙으로 시작된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를 평가는 목사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목회 평가 그 기준이라든가 그 교회 평가 기준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변질시킨 거예요. 신학을 변질시킨 거예요. 신학을 변질시킴으로 한국의 목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모든 한국의 평신도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평가 기준, 목사의 목회 성공 평가 기준이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인간적인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기 있게 보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대부분의 큰 교회가. 그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험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시험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독생자를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사탄은 인간 예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개 목사 왕국이에요. 거기가 왕국. 인류 최초로 사탄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는 이 유혹.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범죄하여 멸망에 빠지게 한 사탄 또한 가장 뛰어난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천상에서 내쫓임을 받고 지상으로 추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탄이 지금 100%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단 한 번만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도 시한부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생명의 시한부처럼 세상 영광은 시한부예요. 언제 다 끝납니까?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아무리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세상 영광도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걸머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무슨 하루아침에 다 불살라져 없어져버릴 그러한 영광이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사탄이 말합니다. 타협하자는 거예요. 내게 한 번만 엎드려서 딱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고 5절에는 마귀라고 그랬고 10절에는 사탄이라고 동일한 한 존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그만큼 사탄이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별명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자,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사탄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악한 인격을 가진 실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탄의 존재 자체도 부인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지금 이러한 사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러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갖 교활한 방법과 거짓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별명을 별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온갖 교활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지금은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 배교의 시대가 뭔지 아세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고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고 신자 같은데 신자가 아니고 사탄이 속아서 교묘하게 교회 간판을 걸고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사실은 사탄의 종로로 다는 그러한 배교의 시대예요. 어제 제가 LA 잠깐 나갔다가 그 저희 기독교 서점 앞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뭐 팜플렛을 내서 그냥 만들어 거기 전시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칼빈은 마귀의 앞잡이다. 칼빈 믿는 자는 마귀의 종이다. 그 성경적으로 뭐 풀어가지고 해놨어.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 칼빈은 살인자다. 살인마다. 그렇게 써놨어. 교회 전도사라는 사람. 뭐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안 갖고 무슨 이단이나 뭐 불교인이나 무슨 중이나 무슨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그렇게 말하면 뭐 그 뭐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기독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 아 교회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 사탄의 수법이에요.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목사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물으치셨습니까? 아홉 번째 성경 구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한 그 부록을 제가 그 진리의 등대 15회 했는데 뉴 에이지 운동의 한마디로 말하면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인간이 죽으면 다시 환생을 하는데 돌을 잘 닦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적인 신학에서 볼 때 핵심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처럼 행동하고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하나님 이외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있어요. 스포츠의 스타가 그렇고 영화의 스타가 그렇고 무슨 과학자가 그렇고 무슨 정치가 그렇고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저 없으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실패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짐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 역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구속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한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 일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험,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끌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보라는 시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시험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시험이에요. 모든 시험은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와요. 누구나 계속 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탄의 시험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탄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던지는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뭐라고 시험했어요? 내려와 봐라. 너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그거 뭐 다 뽑아치우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죠. 왜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느냐는 거죠. 예수님이요,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시험했어요. 그렇게 사탄은 끈질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저술로 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단 앞에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이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시험을 우리가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무기가 됨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시험을 이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탄의 교활한 시험이 왕성하게 끊없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인터넷을 익숙하게 할 줄 알아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별 희한한 기독교를 표방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대만큼 사탄이 교활하게 간교하게 천사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그 시대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서 진리를 파수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사탄의 시험에 맞서서 승리하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으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어떤 시험이며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승리의 비결과 승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사탄의 간교한 계계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물리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